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변하지 않고 늘 동일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비록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미련해 보여도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로우시고,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사람의 능력보다도 더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우리가 일평생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평생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어떤 칼과 방패, 창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것에 사람의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죠.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예.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붙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죠. 뭐라고 이름 바꾸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승리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승리의 이름.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패배하고 날마다 연약한 낙심한 자가 아니라 정말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으로만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으로만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이 믿음의 자존심이 있으십니까? 우린 믿음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금방 그냥 어려우면, 금방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믿음 다 팔아먹고 그냥 엉뚱한 데 가서 헤매이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믿음의 자존심을 갖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믿음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존심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다. 이런 선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누구 덕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덕으로 승리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승리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넉넉히 이기는 승리예요. 넉넉히 이기는 승리. 정말 어렵게 박빙을 이루다가 어렵게 얻어낸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승리예요. 확실한 승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으로 승리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또 기드온이 300용사로 바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이겼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기도로 18만 5천 명의 앗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확실한 승리. 어렵게 이겨낸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고 명확한 승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확실한 승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경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치열하지요. 참으로 치열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수많은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과 경쟁을 하지요.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 좀 수많은 경쟁들을 서로 하고 살아가다 말이죠. 대개 누가 승리합니까? 대개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좀 더 힘이 센 사람, 좀 더 능력을 갖춘 사람, 좀 더 지혜와 지식이 더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그 경쟁 속에서 나보다 좀 더 탁월한 사람, 좀 더 더 뛰어난 사람, 좀 더 더 많이 갖춘 사람들이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누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에게 이 영광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패배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패잔병이 없고 승리자만 있을 뿐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전에는 패배란 없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패잔병은 없고 승리자만 있을 뿐이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속에 승리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속에 정말 승리의 모습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은 어쩌면 승리를 잊은 듯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승리를 잊은 듯, 어쩌면 패잔병과 같이 다 실패한 유약한 존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듯 싶어요. 우리가 평생 변치 말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은총을 얻게 되므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장된 최후의 승리, 이 보장된 최후의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보장된 최후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보장된 최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장된 최후의 승리가 뭐죠? 죄로부터 승리, 고난으로부터 승리,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예요.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단 말이죠.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이런 확신을 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얘기합니다. 크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감사가 안 될까요? 보장된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감사할 수 없습니까? 이런 약속에도 우린 왜 승리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대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현실적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묘한을 찾기에 헤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라기는 다가오는 문제에 침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 앞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굳세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승리케 하실 줄 믿고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지요. 오늘 읽은 시편은 가을의 장마철에 가을의 이 장막절에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던 절기인데, 바로 이 절기에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특이하게 이 시편 136편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제사장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선언을 하면 그러면 회중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선창을 하면 그리고 회중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을 하는 형식으로 불려지는 것이 시편 136편입니다. 이 136편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에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대적을 대면하고 있을 때에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먹을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을 때에도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비록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 간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된다. 왜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즉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히브리어로 드 올람 하스토우라고 하는데, 이 하스토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사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 사는 자입니다. 하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감사하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비록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비록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요.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얘기해요. 이 고백은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어도 그 징계를 하나님의 인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인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찬송이. 그래서 매 대목마다 이게 찬송을 좀 떠오르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3장 4 아 죄송합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무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찬양을 막 설교하는데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 여기 비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비천이라는 단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천하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비천이에요 비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래서 천하고 경멸을 받는 대상이 될 때 비천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비천한 상황 가운데 즉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잊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완전히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뭐예요? 뭐라고 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비천에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서 비천에 처한 상황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잊으시고 버리셔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그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방법이 없고 정말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손 한번 잡아주면서 힘들지 내가 그 마음 안다 힘내라 그렇게 얘기해줘도 우리는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대요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생각하여 돌보아 주다라는 의미가 숨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돌보아 주는 상태 이것이 기억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천에 처했는데 우리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젖먹는 아기이고 나는 어미이다 어찌 어미가 젖먹는 아기를 잊겠느냐 나는 너의 젖먹이를 잔치라도 잊은 적이 있더냐 내가 사람만 못하더냐 나도 한 번도 내 자식을 잊은 적이 없다 내 아기를 잊지 않고 그 아기의 약함을 긍휼히 여겼듯이 너를 결코 잊지 않고 너의 비천함을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희망조차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어미가 젖 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한순간도 너희를 잊지 않겠다.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로 징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자로 징계를 바라보면 그 징계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버림이 아니라 안으심입니다. 품에 안으심입니다. 또 잊으심이 아니라 기억하심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살리는 쓴 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안으신 기회입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승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 오늘부터 더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을지라도 언제든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면 우리가 혹 능력 밖에 일을 경험할지라도 만날지라도 그것을 대면할지라도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얘기합니다. 여기 대적이 나와요. 대적.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이 대적이죠. 대적.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거라면 대적이라 말하지 않아요. 대적이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뛰어넘을 수 있고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절대 대적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 우리의 힘의 밖의 일, 우리의 힘에 넘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동원하고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도 이길 수 없는 그 넘어서는 그 일, 그것을 대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적을 대면할지라도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게 돼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찬송가 585장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송을 또 불렀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대적을 만날지라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세요.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렵죠. 그것 때문에 무섭지요. 그것 때문에 숨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그 대적을 상대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몫은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것이고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린 그저 그것이 우리가 할 몫인지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몫인지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닿지 못하는 영역을 만날 때 미리 염려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이 답답한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건져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요. 포기하지 않고 내 힘만큼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가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자신보다도 우리에 대하여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해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며칠을 굶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먹어야 되죠. 즉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가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로 되어지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살아가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주님, 주님이 저의 필요를 다 아시죠. 제가 무엇이 더 필요한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주님 다 아시죠. 그래요 주님,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 모자람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자 왓스라고 하는 이 찬송가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신대요.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은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그 인자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존경할 만한 마음은 없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그저 씨를 땅에 심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씨를 그저 땅에 심는 역할만 할 뿐이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그 씨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씨를 자라게 할 수는 없듯이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데에는 모든 것이 자라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수고의 손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깊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애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 승리케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곧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남은 평생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노래는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수고, 노력, 애씀만 볼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자를 보므로 비록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혹 우리의 능력 밖에 있을지라도 언제든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앞으로 여전히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삶으로 이어지는 참 감사이게 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를 보므로 감사를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